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강의 계속하면서 18장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특별히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이에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임종 직전에 열두 아들을 모아놓고 그게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적 성격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장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짚어가면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네 생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다가 형제인, 그러니까 한배에서 난 형제죠. 야곱은 아시는 대로 아내가 넷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속사정이 좀 다 달라요. 그중에 시몬과 레이의 순서에 이르러서는 아주 무서운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49장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죠? 폭력의 도구로다. 레위에게 아버지가 예언적 메시지를 주시는데 폭력의 도구로다. 그 혼아,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얼마나 푸악했던지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죠? 흩어버리로다. 이건 거의 저주죠. 바로 이런 인물이 후에 제사장 집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레위 지파의 속사정입니다. 자, 이런 레위 지파의 이력을 보면 야곱이 왜 이렇게 험한, 거의 폭언에 가까운 저주를 예언했을까? 여기에는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죠.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막 이제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그 초입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 땅을 사고 텐트를 걸죠. 그리고는 야곱의 딸이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아주 몹쓸 짓을 당해요. 오늘 같으면 성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라비 둘이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무서운 사육극을 벌이는데 온 도성을 피로 물들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절한 복수극을 벌여요. 나중에 야곱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분노하죠.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속에는 이 레위는 굉장히 그 불안덩어리였고 고민덩어리였어요. 그때 그 벌렸던 사육극은 성경에 글자로 소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 잘 감이 안 잡힐 텐데 어마어마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면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그들의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야곱이 임종 직전에 이 레위에 대해서 이런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다 이 땅에서 흩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시선을 돌려서 신명기 3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8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한 이야기죠.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누구에게요? 주의 경건한 자에게.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레위. 방금 창세기에서 보았던 그 레위를 향해서 훗날 모세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경건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9절 시작. 이 9절은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부모도 형제도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 한대요. 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혈육도 아니면 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게 변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개인적 복수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 들끓는 그 육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온 도성을 피로 물들였던 잔해하는 폭력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와서는 그 혈통이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하면 첫째, 경건한 자로 불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뀌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부모, 처자식, 형제, 지간도 아니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가족을 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버려도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선권을 얘기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을 볼까요? 이 레위 지파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바로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사역을 평생 하도록 후에 부름을 받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맡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온전히 집전하고 섬기는 일을 맡아요. 두 가지 일을 맡아요. 경건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는 처자식도 가차가 없어요. 이 구절은 어느 사건을 염두에 둔 모세의 이야기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는 아시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난리가 났어요.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범죄한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하죠. 그리고 약 범죄한 백성들이 한 3,000명가량을 율법을 어긴 죄로 처단을 하는데 그 처단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죠? 폭력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대답하기 좋게 그냥 주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별 고민 없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가 아버지의 그 저주에 화들짝 놀래서 평생 아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노력해 산물일까요? 그건 성경의 초점도 아니고 가르침도 더더욱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같이 결론 겸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민수기 2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일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여기 질투심이라는 말은 사랑의 다른 개념이에요. 사랑해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남끼리 사랑을 하든 말든 뭐하러 질투를 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무슨 감정이 들어오죠? 질투의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질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좋은 개념이에요. 좋은 개념. 자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였습니다? 속죄하였습니다. 속죄.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간 결론을 좀 내려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18장에 제사장으로서 등장하는 이 레위 지파는 그 원래 본색이 아버지 야곱이 예언했던 그림처럼 폭력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복수를 하고 그 복수가 도가 넘어서 온 도성을 피로 물들이게 하는 잔해하는 살인병기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세월이 흐르고 먼 훗날 모세의 시대쯤 가서는 모세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 경건한 자들이라는 평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경건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사는 데에는 혈육마저도 가차없더라. 타협이 없더라. 라는 표현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가 두 가지 직분을 주었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자리매김을 해요. 이 양극단의 레위의 모습 속에 중간에 중요한 이유가 발견되었는데 하나님의 뭐죠? 속죄. 속죄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누군가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누가 지불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18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5절을 한번 볼까요? 저하고 한 절씩 좀 교도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거 모세가 한 얘기인데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고 그 선지자 입에 내 말을 둘 것인데 그는 그것을 다 백성들에게 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암시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킨다. 바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삼중직이 있죠. 어떤 직이 있죠? 왕으로 오세요. 왕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오시고 세 번째는 선지자로 오세요. 모세를 뭐라 그러죠? 선지자라 그러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과 역할 속에는 부분적으로 누구의 상징이 감춰져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평생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드러내죠. 그 모세 인생 속에 그림 속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속에 감추어진 오실 메시아의 속죄를 통해서 폭력의 도구였던 레위를 하나님의 종으로 경건한 자로 부르시고 만드신다는 얘기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 보증이 뭐예요? 속죄예요. 그 중요한 원인이 무슨 레위지파 사람들의 깨달음도 아니고 그들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이것이 레위지파가 이렇게 극단에서 극단으로 바뀌게 된 중요한 동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확고한 보증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과 일들을 맞닥뜨리며 또 감당해 나갈 때 그 성패가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보증하신 그 확증된 사랑에 기인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 완료형이라는 시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리고 예를 하나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었노니 완료형으로서요. 아직 미래인데 이 미래 완료형 시제는 항상 구속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할 때 쓰는 중요한 시제법입니다. 오늘도 그 미래 완료형 시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중요한 현실이에요. 당장은 답도 안 나오고 내 모습을 봐도 한심스럽게 짝이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나를 근거로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믿을 건덕지가 없어요. 내 속에 보면 죄밖에는 우리 죄가 많다 그러죠. 근데 그 사실 그 죄가 많다는 얘기도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본질이 죄덩어리인데 뭔 죄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질이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고 적고 논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항상 이게 중요한, 십자가는 중요한 현실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 확고한 보증으로 매일 다가와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내가 사는 힘이에요. 그래, 오늘 또 실패했지만, 오늘 또 무너졌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확증하신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증하신 사랑이 나를 그 꿈꾸시는 목적지와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아니에요. 소위 무슨 비전이 이끄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누가 이끄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구속의 사랑으로 이끄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성경 기자는 결론 겸 이렇게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18장 1, 2절을 볼까요? 두 절이니까 우리 전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증하신 사랑에 묶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이 땅에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누가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세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머리는 누구세요?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이거 거의 주제처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지금 그 머리가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맞죠? 예. 네. 아는 것도 이렇게 자꾸 되물으면 헷갈리죠? 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골로새 전체의 주제처럼 어디 소속입니까? 분명히 하늘에 소속된 자예요. 몸만 이 땅에 호흡하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뿐이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어요. 이제 그 이론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디 원리를 쫓아 살아야 돼요? 하늘의 원리를 쫓아서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발만 땅에 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원리와 그분의 기뻐하심을 좇아서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으나 반응해 줘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래서 그 말이 우리는 이 땅에 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일터에서 캠퍼스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을 살 때 하늘에 속한 자의 얼굴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늙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레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폭력의 도구, 해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증하셨고 우리를 경건한 자로, 주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내 속에 나를 근거로 실망할 이유도 없고 무너질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확정된 사랑을 통해서 믿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1900명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새내기들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 살아갈 모든 삶의 과제를 놓고 또 우리 삼일교회를 위해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